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기는 일반적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AD 한 81년에서 한 96년 사이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아마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각한 이 박해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두 번째 박해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지금 이 황제의 시기입니다. 특히 여러 이제 박해가 있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심했던 것이 경제적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라는 사회는 굉장히 공동체적이었고, 모든 대부분의 이 자유민들은 이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합은 어떤 곳이냐면, 예를 들어 목수가 있으면 목수라는 조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서 상업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조합마다 각자 섬기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정도 만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조합의 모습이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경제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황제의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인데, 각 조합마다 이 황제의 숭배를 반드시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조합에 가입되지도 못하고, 조합 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박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 경제적 수탈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상황들, 그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상황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줍니다. 이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되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12장, 13장 쭉그 용, 짐승 막 이런 것들이 나와서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죠. 14장에 보니까 드디어 14만 4천 명의 순결한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본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새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그 순간을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또 내가 보니, 요한이 지금 이 장면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메시아의 예언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인자 같으니, 이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구약을 살았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름이라는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에요. 출애굽 때 구름 기둥 기억하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덮은 구름, 성막과 성전에 임한 구름,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의 구름, 또 승천하실 때의 구름, 이 구름이라는 메타포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니까 흰 구름 위에 그 인자가 있다,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면 이 가라지 비유가 딱 떠오를 텐데 이런 내용이죠. 주인이 밭에 좋은 종자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자라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종들이 나가서 밭을 보니까 이 가라지들이 있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주인님,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밤에 원수들이 와서 그것을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저 가라지들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만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말씀은요. 마침내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이 누굽니까? 곡식이 누구죠? 주의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거두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이 거두어지는 때가 언제냐? 이거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언제 이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맨날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마치 농부가 곡식이 익어서 그 거둘 때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아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사회에 그 때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집단들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 모든 집단들은 다 이단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는 것이 그 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에서 모든 뜻에는 기한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때에는 기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또 때로는 있을 것이고 소망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거고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겪는 여러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때가 있고 그때는 결코 늦지도 이르지도 않다는 겁니다.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그 인내가 믿음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다림의 신앙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인내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말씀의 그 뿌리를 두면 반드시 그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뭘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우리가 2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지금 대만 선교가 31주년인데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25년 이상 30년 이상 계속해서 여름 겨울마다 선교를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제주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주 선교가 벌써 32년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32년 동안 우리 삼일교회는 그치지 않고 정말 어리석은 방법대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대로 그 선교를 쭉 이어갔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일본 우에노시바 교회가 있는데 한 25년 됐습니다. 25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셨던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그 돈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과 그 돈을 들여서 주의 말씀에 따라 선교를 갑니다. 뭘 위해서? 주의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말씀의 뿌리를 두고 기다림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20년, 30년 우리의 평생 일생 동안 그의 말씀을 심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그 열매를 거둔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심고 육체의 우상들을 심고 육체의 것들을 심는다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것처럼 심판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썩어질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 17절부터 그 이야기가 그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잘 보시면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고요. 1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앞서 믿는 백성들을 구원했던 인자가 있었고요. 그 인자에게 이제 그 낫을 들어서 베어라 라고 수확하라 라고 했던 게 다른 천사였어요. 그죠? 근데 오늘 희한하게도 이 낫을 들고 있는 인자가 아니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역시 성전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이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천사가 어쨌든 등장을 하고요. 그 천사는 낫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 천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이 18절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예요. 이 다른 천사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라고 보니까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앞에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의 제단이 나옵니다. 그 제단 밑에 보면 순교자들이 있는데 순교자들이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의 신분이 이제 다 회복이 됩니까? 언제 저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습니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참으라 이 얘기입니다. 지연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는데 아직 그때가 충분히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조금 더라는 이 개념은 분명히 인간의 계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결코 잊혀지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그 외침을 듣고 낯을 들어서 심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림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더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천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또 요한계시록 8장과 연결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불을 가진 권세를 가진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였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고 그 하나님의 제단에 올린 그 향로가 땅바닥에 쏟아져서 이 땅에 쏟아져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이루어졌던 성도들의 기도가 8장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14장에 와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짧은 천사에 대한 하나의 묘사가 6장, 8장, 14장으로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뭘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요청과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움직이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의심들을 때때로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그 작은 신음 한 신음마다 그 모든 것들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도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모두 그분의 보좌 앞에 향이 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그 신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땅에 쏟아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것은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 심판은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 어디라 그랬죠? 말 굴레까지. 그 거의 말머리까지 닿았다. 근데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 피가 가득 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절 그 앞에 있는 성 밖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없습니다. 성 안은요 보호되는 공간이고요. 성 밖은요 심판이 임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조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성도의 기도를 듣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성 안에 있는 내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가 아니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고 힘과 능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 안에 있다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가운데 확신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